요한복음 29번 메시지. 그분의 거처를 선출하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분배.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심장부, 곧 중심부에 이르렀습니다. 14장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초반부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이 두 가지 주요 요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그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하나 안에서 우리를 함께 건축하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본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생명과 건축입니다. 건축이라는 단어는 2장에서 분명하게 언급되는데, 이는 2장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사흘 안에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17장에서 주님은 주님을 생명으로 취하는 자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삼일 하나님 안에서의 이 하나야말로 영적인 건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취할 때 그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로 함께 건축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중심 사상인 생명과 건축은 반드시 선명하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복음서는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주님의 오심을 보여주고, 두 번째 부분은 주님의 가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오심은 성육신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끄셨고, 주님의 가심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의 가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십니다. 만일 이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이 복음서의 참 의미와 중심 사상은 결코 깨달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로 구성된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은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와 사람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게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14장에서 이 책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오심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한 모든 것이 13장의 끝에서 완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복음서를 주의 깊게 연구해 본다면 당신은 교회 산출을 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이 13장 안에서 완전하게 완결되었음을 볼 것입니다. 14장부터 21장까지가 더 추가된 계시를 담고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에 13장에서 계시된 것의 반복이요 발전입니다. 처음 1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생명이 되신 것은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려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 문제는 분명하지만 그분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3년 반 동안 그분은 자신이 인류에게 오신 것은 그들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3장 끝에 가서도 여전히 단순한 하나의 제시일 따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수행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와 그들의 생명이 되실 수 있습니까? 비록 그분은 생명으로 그들 안에 계시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분은 다만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계실 뿐이었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여쭈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어떻게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여, 당신은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여, 당신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고 우리는 우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만 여전히 당신은 당신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당신께서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그러한 질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복음서의 두 번째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계시가 완전하게 발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계시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4장부터 21장까지로 구성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기 위해 길을 예비하시려고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으로 거하고 사시려고 그 영으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심과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기 위한 길을 예비하시려고 가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분은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으로 거하고 사시려고 그 영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생명의 내주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장들을 읽거나 연구하는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였다 해도 나는 당신이 그곳에 계시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은 이 장들에서 하나님의 처소의 건축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 세 장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내주하는 생명으로 매우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4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장은 그분의 거처를 산출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분배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요점, 삼위 하나님의 분배와 그분의 거처의 산출을 봅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를 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이 그분의 거처를 산출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영, 곧 신격의 세 분 모두가 이 장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삼위 하나님에 관해 말하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이 장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4장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으로 삼위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을 아버지 안으로 이끌기 위해 부활 안에서 오심. 14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 가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우리 믿는 이들을 아버지 안으로 이끌기 위해 오신 것을 봅니다. 이 문제는 중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시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을 아버지 안으로 이끌기 위해 부활 안에서 오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가 본장의 처음 6구절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3장 3절과 14장 2절 3절 모두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심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그 당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주님의 가심은 그분이 다른 어떤 곳으로 가시려고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거의 2000여 년 동안 성도들은 이 장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조차도 주님께서 곧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은 죽음과 부활로서 곧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곧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곧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려는 것일까? 제자들은 이에 관해서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본다면 겉으로 볼 때 주님께서는 자기가 어디로 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의 말씀 안에서 주 예수께서 어디로 가실 것인지 알아내려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나는 40여 년 훨씬 전에 한 위대한 형제회 교사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주 예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신가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많이 말했지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결코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은 그것을 분명히 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 자신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이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려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관념에 따르면 그분이 아버지께 가신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결코 하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4절에서 그분은 매우 비밀스러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알고 그 길을 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자기들은 그 길을 모른다고 하는 도마의 말에는 논쟁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뒤에 주님은 도마에게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도마였다면 주여 당신은 지금 무엇에 관해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길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도마였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더 말씀하실수록 더욱더 우리를 숲속으로 이끄시는군요. 우리는 길에 관해서도 분명하지 않은데 지금 당신은 진리와 생명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실제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당신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아버지께로 혹은 하늘로 가신다는 겁니까?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했다면 모든 사람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다. 그분은 하늘로 가시려고 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로 가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주 예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나 이미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난해한 것입니까?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은 좋은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심으로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늘로 가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문제가 이처럼 단순하다면 누구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 중 누구도 그 당시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려는지를 알지 못했던 이유이고 또 우리 중 수많은 이들이 그것을 읽을 적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시는 목적지 또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미 보았듯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하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 다음에는 주님께서 가시려는 목적지는 하늘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끄실 의향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요 살아있는 인격이신 아버지 자신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했으므로 그분의 뜻은 제자들을 아버지의 신성한 인격 안으로 이끄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3장은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셨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14장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성육신으로 아버지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합니다. 본장의 사상은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 곧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은 죽음과 부활에 의한 것이었고 그분이 가시는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주님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이 질문에 대해 2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심에 의해서 우리도 역시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인데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마치 그분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과 같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처럼 시공의 제한 없이 무소 부재하심. 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반드시 주님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 자신과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도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충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십니다. 즉,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한편으로 주님은 육신 안에 계셨는데 육신에는 시간과 공간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님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으신 것과 동시에 제한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7장 6절에서 그분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록 그분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시간의 문제에서 제한을 받으시면서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3장 13절에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늘에 계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무소부재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가 곧 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의 가심이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의미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그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처럼 그분도 역시 무소부재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시간과 공간의 요소가 없으신 것 같이 그분에게도 그러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분이 가시든지 머무시든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심은 사실 그분의 오심이므로 그들의 마음은 그분의 가심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또한 그들은 그분이 언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으심으로 그분도 믿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간다고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나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그분에게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이 없다. 그것은 내게도 동일하다. 나는 가겠지만 여전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머물겠으나 갈 것이다. 나는 무소부재하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나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이다. 1절에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헬라어에서 안, 인이라는 전치사는 안으로, into, 즉 믿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을 뜻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이 장의 기본 사상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도록 돕거나 알려주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객관적이지만 믿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사실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또한 믿어 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으로라는 전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전치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믿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주관적인 믿음의 문제입니다. 본 장의 중심 사상은 반드시 우리가 믿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연적인 관념대로 2절에 언급된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3층천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 따라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 요한복음에서 두 번 쓰였습니다. 그것은 2장 16절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 구절은 그것이 성전 곧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성전은 우리가 보았듯이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대되어진 예수의 몸에 대한 예표요 상징입니다. 우리는 필히 이 점에 온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장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땅 위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냅니다. 성전은 예수의 몸에 대한 예표이므로 예수의 몸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성막, 곧 성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장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의를 같은 말이 나오는 14장 2절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14장 2절에 있는 이 말을 2장 16절에서 발견되는 같은 말과 다른 의미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같은 복음서에서 두 번째로 사용된 때의 의미는 그것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의 정의와 동일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14장에 있는 아버지의 집은 또한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뜻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3층천을 의미할 리가 없습니다. 2장에서 아버지의 집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고 14장에서도 그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몸임에 분명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아버지의 집이란 말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계시가 완전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은 하늘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믿는 이들이 하나의 온전한 실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살아있는 돌들인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집은 확실히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의 집임에 틀림없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며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믿는 이들이 하늘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집은 결국 요한복음 자체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해석을 온 신약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온 신약에 있는 아버지의 집은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입니다. 당신은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 가지 건축물, 하늘에 있는 대저택과 땅 위에 있는 교회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건축만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하늘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이사야 66장을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거처를 갖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그분의 처소가 되는 것만큼 하늘을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땅 위에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길 갈망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하늘에 있는 대저택을 예비하시러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말하는 하늘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초석들을 가진 성, 곧 계시록 21장에 언급된 새 예루살렘이 될 성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남아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올라가기를 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의 건축만을 갖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건축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고 성막과 성전으로 예표되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둘 다 땅 위에서 그분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교회가 건축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성막과 성전의 연속입니다.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는 건축은 결국 영원토록 영원한 성막, 곧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새 예루살렘으로 궁극적으로 최종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만일 당신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당신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살아있는 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곽으로 건축된 벽옥으로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의 처소가 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당신은 현재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들 가운데 처소를 갖고 계시지 않다고 믿습니까?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믿는 이들이 함께 건축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땅 위에서 처소를 얻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피로 구속받고 씻음 받음으로써 그리고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이 살아있는 건축물의 살아있는 일부분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려고 했던 곳입니다.